여러분, 혹시 지금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스포츠카가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시속 200km요? 상상만 해도 엄청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운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귀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운전자의 한 발은 엑셀을 막 미친 듯이 밟고 있는데 다른 한 발은 브레이크를 부서질 정도로 꽉 쥐고 있단 말이죠.
아,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 상태라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이 심층 탐구의 무대가 바로 이 모순적이고 아슬아슬한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6년 6월 22일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들이 도대체 수면 아래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참 흥미롭죠. 코리아베스트랑 디 어메리칸 뉴스페이퍼에서 나온 그 헤지펀드 업계의 핵심 리서치 노트들을 종합해서 볼 텐데요.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내밀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오늘 완벽하게 해독해 보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판독 규모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아, 그 규모 말이죠. HFR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재 판도는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산업 자본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와, 5조 달러요? 5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경 단위를 훌쩍 넘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는 5조 1,500억 달러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5조 달러라는 거대한 돈이 이제 단순히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1차원적인 방향성 베팅을 멈췄다는 겁니다.
아, 방향성 베팅을 멈췄다.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극도로 복잡한 파생 상품이랑 엄청난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리스크 자체를 막 쪼개고 다시 합성하는 그 정밀한 금융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 투자가 아니라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5조 달러가 가장 치열하게 몰려있는 전쟁터부터 한번 짚어보죠. 단연 AI와 반도체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GPU, 또그 엄청난 전력을 감당할 인프라. 이게 2026년 현재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건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즉 PB 데이터를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엑셀과 브레이크의 모순이 아주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아, 그총 익스포저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반도체 트레이드에서 펀드들의 총 익스포저, 그러니까 그로스 익스포저가 사상 최고 수준을 찍고 있는데 반대로 순 익스포저, 넷 익스포저는 오히려 완전히 평평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요?
이두 지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펀드들의 움직임을 보는 핵심인데요. 총 익스포저는 쉽게 말해 펀드가 가진 매수 포지션, 즉 롱이랑 공매도 포지션인 숏의 절대적인 규모를 그냥 다 합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 깔아둔 판돈의 총량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라는 건 펀드들이 엄청난 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판에 키웠다는 뜻이거든요.
엑셀을 막 끝까지 밟은 거죠.
그런데 아까 순 익스포저는 평평하다고 했잖아요.
네, 순 익스포저는 매수에서 공매도를 빠인 순수한 방향성 베팅의 값입니다. 판도는 미친 듯이 키웠는데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이 순수 베팅 값은 거의 0에 가깝게 평평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장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하방 헤지나 공매도를 매수 물량만큼 꽉꽉 채워놨다는 뜻인데 사실 AI가 미래의 확실한 패권이고 특정 기업들이 돈을 막 쓸어담고 있는 건 뻔한 거잖아요.
네, 세상에 다 알죠.
주가가 오를 게 뻔해 보이는데 왜 굳이 비싼 비용을 내면서까지 막대한 공매도나 헷지를 섞어야 하는 건가요? 뭐 모든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정부에서는 이른바 초과 수익, 즉 알파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모두가 똑같은 주식을 막 들고 있는 그 혼잡한 매수, 크라우디드 롱 상태가 금융시장에선 가장 위험합니다.
아, 혼잡한 매수.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어서 배가 가라앉기 쉽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들이 쓰는 진짜 롱숏 메커니즘은 단순히 AI 테마가 뜬다가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누가 진짜 승자고 누가 패자인가를 가려내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승자와 패자를 가려낸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장 AI 인프라 구축으로 실질적인 잉여 현금 흐름, 그 FCF를 쫙쫙 뽑아내는 핵심 하드웨어 기업은 매수, 즉 롱을 칩니다.
네, 돈을 버는 곳은 사고.
반면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무리하게 엄청난 설비 투자, 캐펙스를 쏟아붓는데 정작 그 투자금을 회수할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아, 돈만 엄청 쓰고 돈은 못 버는 기업들이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공매도, 숏을 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이 아니라 이 기업 간의 펀더멘털 격차, 그 자체의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거는 거죠.
와, 궁극적으로 AI 테마 전체를 막 사는 게 아니네요. AI라는 거대한 파도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비용만 감당하는 쪽을 찾아내서 오히려 거기다가 하방 베팅을 한다. 이게 진짜 냉혹하네요.
네, 시장은 정말 냉혹하죠.
그런데요, 펀드들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높은 총 레버리지를 막 유지하려면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의 핵심은 결국 이자 비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거시경제의 심장, 바로 연준, 페드의 금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2026년 6월 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가 3.50%에서 3.75%로 유지됐다고 나오거든요.
네, 동결됐죠.
금리 인상이 멈췄고 동결됐다면 주식시장이나 펀드들은 막 환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전히 금리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화해하는 거죠?
그게 금리가 멈췄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이 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가가 자산 가격의 뼈대를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듀레이션 리스크라는 개념이 작동을 합니다.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채권 만기만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박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민감도 자체를 뜻하거든요.
아, 민감도요? 그러니까 AI 기업 같은 성장주들을 보면 당장의 수익보다 막 5년, 10년 뒤 먼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을 끌어와서 현재 주가로 평가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동 분쟁이나 뭐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잖아요. 만약 연준이 이 3%대 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막 지독하게 길게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깎아내리는 그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니까 결국 지금의 그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이 근본부터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 시장의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마저 완전히 뒤틀어버리거든요.
일드 커브를요? 어떻게 뒤틀어버리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장기적인 위험을 보상받아야 하니까 장기채에 대해서 더 높은 금리를 막 요구하게 된단 말이죠.
아, 장기채 금리가 치솟는군요.
네, 바로 이 지점,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글로벌 매크로 펀드들이랑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완전 무장한 그 CTA, 상품 투자 고문 전략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 CTA 전략이요? 얘네들은 기업 실적 같은 건 아예 안 보지 않나요?
맞아요. 걔네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오직 가격의 모멘텀, 그리고 변동성만 추적하죠. 지금 경제가 물가가 잡히는 디스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리인플레이션인지 이거에 따라서 국채, 에너지, 달러 선물의 방향을 막 순식간에 뒤집어버립니다.
와, 샀다가 팔았다가 순식간에? 그럼 브리지워터 같은 거대 매크로 펀드들이 최근에 AI 기술 자체보다 물가나 달러 궤적에 엄청 집착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인가요?
그렇죠. 이 거시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회전하느냐가 결국 그들이 가진 전체 포트폴리오의 밸류에이션을 한 번에 결정해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레버리지로 막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포트폴리오 전체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는 고통, 이 고통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뇌관은 어디일까요?
공개된 주식시장이 아니라 수면 아래 완벽하게 숨겨져 있는 거대한 그림자, 즉 프라이빗 크레딧, 이 사모신용 시장이라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나 글로벌 금융안정위원회에서도 이 시장의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잖아요. 도대체 이 프라이빗 크레딧은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 대출이나 공모채권이랑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르길래 막 시스템 리스크까지 운운하는 겁니까?
프라이빗 크레딧이 가장 위험한 본질적인 이유는요. 이게 완벽한 블랙박스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요? 아니, 전혀 안 보인다는 뜻이죠?
네, 생각해보세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 채권은 매일매일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이걸 마크투마켓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업이 조금만 나빠져도 채권 가격이 바로 뚝 떨어지면서 막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프라이빗 크레딧은 사모펀드랑 기업 간의 아주 사적인 대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격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잔부에다가 만기 보유 가치로 적어둡니다. 이걸 업계에선 조롱하듯이 마크투미스, 그러니까 신화의 가격을 매긴다고 하죠.
와, 마크투미스? 그러니까 기업 내부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 부도 직전인데도 겉으로 보여지는 장부상 밸류에이션은 아주 멀쩡하게 100%로 유지된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그런 식입니다.
결국 부실이 고마 터지기 직전까지는 외부에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부실이 뻥 하고 터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어제가 하나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재융자 장벽, 리파이낸싱 월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한 3, 4년 전, 그러니까 완벽한 제로금리 시절에 사모펀드들한테서 변동금리로 막대한 돈을 빌렸던 기업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그때는 뭐 이자가 거의 없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땡겼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출들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2, 4% 이자만 내면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걸 롤오버, 즉 만기 연장을 하려면 무려 8%, 10%의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와, 8%, 10%요? 이자가 3배, 4배 뛰는 거네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영업해서 창출하는 현금이 그만큼 늘어났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재융자 장벽에 쾅하고 부딪히는 순간 수면 아래 꽁꽁 숨겨져 있던 그 연쇄부도 리스크가 수면 위로 팍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거군요. 일본 은행이나 보험자들이 또 이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에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으니까 그 충격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 연결고리가 제일 위험한 거죠.
와, 이거 듣고 보니까 당장이라도 시장에서 도망쳐야 할 것 같은 엄청난 시한폭탄인데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대목입니다. 엘리엇 같은 이벤트 드리븐이나 디스트레스드, 즉 부실 채권 전문 헤지 펀드들은 피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막 입맛을 다시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걔네들은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죠.
남들의 파산과 재앙이 어떻게 이들에게는 파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금융의 가장 냉혹한 원리인데요. 누군가가 부딪힌 그 끔찍한 재용자 장벽이 부실 채권 펀드들한테는 말 그대로 최고의 할인 매장이 되는 겁니다.
할인 매장이요?
네. 기업이 기존 빚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디스트레스 펀드들은 이 기업의 채권을 1달러당 막 30센트, 40센트 같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시장에서 막 쓸어담아요.
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선 막대한 채권을 무기로 대주주 자격으로 구조 조정에 쑥 개입합니다.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들의 지분은 그냥 휴지 조각으로 날려버리고요.
아, 완전히 회사를 장악해버리는군요.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이걸 debt to equity swap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뒤에 회사의 알짜 자산을 비싸게 매각하거나 정상화시켜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빼내는 거죠.
이야, 폭탄이 터지는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소유권이 그냥 강제로 이전되는 부의 재분배 사이클로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생태계죠.
정말 숨이 막히는 생존 게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AI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 그리고 연준발 거시경제의 듀레이션 리스크, 거기에 블랙박스처럼 숨겨진 프라이빗 크레딧의 폭탄까지, 이렇게 사방이 지뢰밭인 전장에서 5조 달러를 굴리는 헤지펀드들은 도대체 어떻게 멘탈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걸까요?
멘탈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 그런가요? 옛날처럼 천재적인 매니저 한 명의 직감으로 막 시장을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근에 부상한 게 그 시타델이나 밀레니엄 포인트 72 같은 이른바 팟샵 모델인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 조지 소로스 시대의 그 영웅적인 천재 펀드 매니저 모델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의 팟샵은 천재 개인의 직감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굴러가나요?
수십, 수백 개의 독립적인 소규모 투자 팀들, 이걸 팟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팀들이 중앙에 아주 철저하고 잔혹한 리스크 통제 시스템 아래에 병렬로 쫙 연결된 거대한 하나의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계 장치요?
네. 이 중앙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무자비한 강제 청산, 즉 스탑아웃 룰에 있거든요.
강제청산 룰이요? 팟샵이 왜 그렇게 안정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내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좀더 뜯어보고 싶은데요. 자료로 보면요. 패스트루 수수료 구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 악명 높은 수수료 구조죠.
네, 이것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불만이 엄청 높다면서요. 보통 펀드에 내는 운용 보수나 성과 보수를 내는 걸 넘어서 투자자들이 그 펀드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블룸버그 같은 데이터 구매 비용, 심지어 그 매니저들 연말 보너스 풀까지 전부 다 돈터기를 쓴다는데. 아니,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구조를 감수하면서까지 팟샵에 돈을 싸들고 줄을 서는 겁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 막대한 부대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투자자들에게 완벽하게 시장과 독립된 수익, 즉, uncorrelated 알파를 꼬박꼬박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아,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주겠다.
그렇죠. 팟샵의 리스크 관리자는 시장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아예 상관을 안 해요. 한 팟, 그 소규모 팀이 정해진 손실한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를 딱 넘기잖아요? 그럼 그 팀의 포지션을 기계적으로 예외 없이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와, 매개주가 하루만 더 기다리면 오릅니다. 이렇게 변명할 기회도 안 주는 거군요.
네, 변명은 절대 안 통합니다. 시장 전체의 거시적 방향성에 베팅하는 위험은 중앙에서 극도로 통제하면서 수백 개의 펀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미세한 롱숏 수익들만 끝없이 합성해내는 구조예요.
아, 결국 투자자들은 이 감정 없는 거대한 알파 제조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왱왱 돌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공장 유지비를 기꺼이 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무자비한 기계 장치에 최근 아주 새롭고 거대한 변수가 하나 투입됐죠. 바로 AI입니다. 펀드들이 그냥 밖에서 AI 기업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 시스템 자체에다가 대형 언어 모델 LLM을 막 전면적으로 심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업계 트렌드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아니라 펀드 전체의 뇌와 신경을 연결하는 합성 신경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합성 신경망이요? 실제로 투자 분석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과거에는 인간 애널리스트가 수천 개 기업의 실적 발표, 그 어닝스콜을 실시간으로 다 듣고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잖아요.
뭐한 사람이 들어봐야 하루에 몇 개나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LLM은 밀리초 단위로 수만 장의 텍스트를 한 번에 쫙 읽어냅니다. 경영진이 말하는 아주 미세한 어조 변화나 부정적인 특정 단어의 빈도수까지 전부 숫자로 정량화해버리죠.
와, 사람의 감정이나 뉘앙스까지 수치화한다고요?
네. 게다가 거시경제 쇼크가 딱 발생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가 어디서 어떻게 깨질지 수만 번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빛의 속도로 돌리는 것도 이제 전부 AI의 몫입니다.
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거죠?
시타델도 최고급 AI를 쓰고 투시그마나 DCO 같은 퀀트 펀드들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고급 AI를 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학습하는 입력 데이터라는 것도 결국 시장에 공개된 실적 발표, 뉴스, 소셜 미디어 데이터 결국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료는 같죠.
똑같이 똑똑한 AI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한다면 결국 모두가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아, 이 주식을 지금 공매도 치세요 라고 완벽하게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과거 사람이 하던 그 군집 현상이 AI 때문에 오히려 수천 배나 빠른 속도로 더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와, 퀀트 펀드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장 섬뜩하고 본질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짚으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돈만 주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훈련된 AI는요, 이제 초과 수익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군집된 소음, 크라우디드 노이즈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집된 소음, 알파가 아니라 노이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상위 헤지펀드들의 진짜 피 튀기는 전쟁터는요, AI 모델 성능 자체가 아니라 이른바 직교 알파, 오쏘고날 알파를 찾는 데이터 거버넌스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직교 알파요? 수학 용어 같은데 남들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남들의 AI 시스템이랑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없는 전혀 엉뚱하고 기괴일 정도의 대안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데 막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남들이 아예 못 보는 데이터를 AI한테 먹이는군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AI 모델들은 시장에 작은 충격만 와도 동시에 다 같이 매도 버튼을 눌러버려서 그야말로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최첨단에 있는 진보된 기술을 쓰면서도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남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면 순식간에 죽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AI 자체가 가진 리스크도 만만치가 않아요.
리스크요? 어떤 게 있죠?
AI가 학습 데이터 패턴을 막 과도하게 자기 멋대로 추론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적 상관관계를 지어내는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 리스크가 있고요.
아,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라고요?
네, 또 펀드의 목숨줄인 핵심 알파 전략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외부 해커나 다른 경쟁사로 줄줄 새어나갈 수 있는 보안 리스크까지 겹쳐 있습니다. 지금 펀드들은 이 막강하지만 통제하기 힘든 신경망이랑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자, 이제 오늘 논의를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5조 달러라는 거대 자본은 지금 단순히 맹목적으로 성장주를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롱숏 메커니즘으로 생태계 내에서 피 튀기는 생존을 도모하고 있죠.
네, 철저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따른 듀레이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고요. 또 수면 아래에는 언제 쾅 하고 터질지 모르는 완벽한 블랙박스, 프라이빗 크레딧의 재융자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지뢰밭 속에서 펀샵들은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기계적 청산룰, 그리고 독자적인 데이터를 갈아넣은 AI 신경망으로 무장해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전문가님, 이 냉혹한 시장에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떤 지표를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이런 거대 펀드들의 단편적인 종목 매수나 겉으로 드러난 포지션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작정 카피하면 안 된다.
네, 그들은 우리가 절대 볼수 없는 막대한 하방 헤지랑 엄청난 레버리지 비율을 뒤에 숨기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하나요?
대신 우리는 그 거대한 고래들이 움직일 때 일으키는 파동의 메커니즘, 그 자체를 추적해야 합니다.
파동의 메커니즘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 또 글로벌 자본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달러 인덱스, DXY죠. 그리고 신용시장의 긴장도를 가장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크레딧 스프레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일관으로 꼼꼼히 모니터링 하셔야 해요.
아, VIX, 달러 인덱스, 크레딧 스프레드.
네. 거대 자본이 지금 위험을 향해 엑셀을 미친 듯이 밟고 있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덜컹거리며 브레이크를 밟고 유동성을 쫙 회수하고 있는지, 그 조기 경고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는 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아, 고래가 무엇을 먹는지 그 먹이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래가 꼬리침에 일으키는 물결의 방향과 속도를 보라는 말씀이군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자, 오늘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쯤 깊게 탐구해 볼 만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AI와 헤지펀드의 결합이 가져올 가장 극단적인 미래,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꼭 여운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생각거리인데요. 오늘 우리는 AI를 그저 인간 매니저를 보조하거나 리스크를 계산하는 어떤 똑똑한 도구 정도로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이죠.
하지만 여기서 딱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팟샵에 이 자율적인 AI 시스템들이 단순히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끼리만 완벽하게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합성 파생 상품이나 다크 프라이빗 크레딧을 스스로 설계하고 막 발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기계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스스로 만든다고요?
네, 인간의 법적 규제망이나 회계 시스템으로는 해석조차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죠. AI들끼리만 밀리초 단위로 막 협상하고 체결하는 완벽하게 분리된 거대한 기계들의 그림자 금융시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만약 그 AI들만의 거대한 블랙박스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시스템적 버그나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그 엄청난 파괴적 충격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통제불능의 혁신 앞에서 금융의 본질은 과연 인간의 것인지 아니면 기계의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기계들만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니. 이건 뭐 SF 영화 같으면서도 상상만으로 정말 오싹하고 지적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었던 5조 달러 거대 자본의 심연은 그냥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네, 단순한 배팅판이 아니죠.
그곳은 금리와 레버러지라는 그 물리 법칙 위에서 극한의 리스크를 어떻게든 통제해보려는 인간의 구조적 엔지니어링과 통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AI라는 새로운 신경망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가장 치열한 진화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오늘 이 치열했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또 시장을 꿰뚫어보는 해상도를 한 차원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해부하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